이 시간에 조금 전 봉독한 베드로 전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코람데오의 삶,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하라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또 신뢰가 참 돋보이는 그런 인물들을 여럿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창세기의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 한 사람으로 젊은 나이에 위의 형들의 미움을 산 나머지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요셉은 상인의 손에 이집트에서 한 관원의 집에 팔려서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뛰어난 외모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가 그랬던 그 집주인의 아내가 어느 날 집안에 요셉 외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에게 접근을 해서 잠자리를 요구했고요. 또 그런 안주인의 요구를 요셉이 거절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로 남부럽지 않게 살던 요셉은 순식간에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판 형들이 아버지에게는 그가 짐승에게 해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무 살 아래였을 요셉의 나이를 봤을 때 이 모든 일은 충격 그 자체였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릴 때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요셉이 만약 저버리고 불신했다면 그것은 크게 놀랄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에 비해 덜 충격적인 일을 당한 사람들도 믿음의 회의를 체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리저리 팔려 다니던 요셉, 그가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놀랍게도 그가 섬기던 집 안주인의 유혹 앞에서 드러납니다. 그가 그 유혹하는 그 안주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안주인의 요구를 거절했던 이유는 하나님이었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만나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멀고도 먼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많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던 그 창세기 시대 때 요셉이 그렇게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의 모습에 대해 집중해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1장 13절에서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네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거룩한 삶을 살아라. 둘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셋째,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베드로 전서의 이 부분을 어떤 제목으로 한번 묶어봐야 할지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코람데오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제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람데오는 라틴어로서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이 표현의 반대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라는 의미의 용어가 라틴어로 코람데오입니다. 조금 전 함께 생각했던 창세기의 요셉이 단둘 외에 다른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행실을 보고 계신다, 아신다라고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전에 내가 있고 나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눈앞에 있다라는 이와 같은 신념은 단순히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는 의미의 신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때로 불편하게 여겨질 때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이 순간만은 좀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로 타락해서 망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짜고짜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가? 아니에요. 똑같이 타락하고 똑같이 나쁘고 똑같이 망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디 가지는 않습니다. 곧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 그 어느 곳에는 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기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이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삶이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코람데오의 삶을 더욱 기뻐하는 마음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코람데오라는 그 큰 구호 아래 사도를 통해 주신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따라 살고자 마음의 큰 북돋움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12절까지 지난주 본문까지 그 말씀에서 이런 내용을 받았죠. 예수님을 뵌 적도 없고 그분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 믿음, 주님의 목격자였던 사도 베드로도 감탄했던 이 믿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연결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13절인데요. 이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 본문을 보시면 그러므로입니다. 원어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라는 표현의 전에 나오는 내용이 이 표현 이후의 내용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가 그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한 이유를 그 앞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으므로 이제 이렇게 합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이런 삶을 살자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고요. 가장 앞세워서 강조한 것은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구분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분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다른 분이다. 이 세상 우리들과 다른 분이다. 그분은 구분되신 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로 구분된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분됐다라는 뜻이 그 첫 번째 뜻입니다. 두 번째는 청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로 거룩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결하다. 옳은 것을 옳다고 보고, 그른 것을 그릇다고 보고, 옳은 것을 추구하고, 그릇된 것을 버리는 그것을 또한 거룩하다 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따져보자면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사용이 돼요. 근데 보통 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떤 식이죠? 지 혼자 거룩한 척하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또는 너무 거룩해서 접근을 못하겠어. 저 사람은 좀 다른 경지의 사람이야. 접근을 못하겠어. 거룩해. 홀리해. 이렇게 표현이 되죠. 누가 거룩한 삶을 산다,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라고 했다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열 사람에게 물으면 열 가지 다른 무엇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거룩하다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가 다양합니다. 기초적으로 좀 구분되고 깨끗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말하자면 다방면의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거룩하라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삶을 뜻하신 말씀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에서 사는 삶이 무엇이고 그 삶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 남은 시간 또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바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수 있고 코람데오의 삶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3절,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13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봤습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동사가 몇 가지 나오는데 핵심 동사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바랄지어다입니다. 이 바랄지어다라는 표현은 나의 소망을 그것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소망이 그것에 있다. 나는 그것을 바란다. 라는 의미의 그 단어가, 그 동사가 13절에서 가장 주된 동사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소망을 그것에 두라 라고 하지 말고 않고 소망을 그것에 온전히 두라 라는 온전이라는 표현을 더하고 있는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그것에 온전히 두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궁극적인 소망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여러분의 소망을 걸어라. 그것을 바라라. 다른 것을 바라지 말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그것 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말씀인가? 무엇에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하라. 그리고 그 은혜만을 온전히 소망하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1장 전반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이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날입니다. 그 날이 또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더 정확히 우리가 배운 내용을 생각을 하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의 모든 혜택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화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구원에 대한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날이 오면 구원에 속한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바로 그날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또 어둡고 힘든 세상, 최근 들어서 우리가 질병에 두려워하고 하는 이런 세상, 노화에 두려워하는 세상,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심지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이 그칩니다. 그날. 그리고 새롭고 완전한 세상이 시작합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또한 가장 큰 혜택은 이것이죠. 내가 뵙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 주님, 내가 지금 뵙고 있지도 않은데 믿고 의지하는 그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드디어 그날 내 두 눈으로 뵙고 그분 품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이 그것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현실이 아니에요. 그날 우리는 그분을 뵐 것이고요. 그날 우리는 그분의 품에 들어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애통해하고 그런 죄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저주와 정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면서 복음의 내용 속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자비, 내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 자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 이 모든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구원의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그날 이 세상이 끝나고 새롭고 완전한 세상이 시작될 것이며 그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뵐 것, 이 소망, 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의 현실이라고, 주님 나타나실 날 그날의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그날에, 그날을 온전히 소망하라. 그 은혜, 그날 임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은혜가 오늘 나의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높은 소망이 될 때 나는 비로소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남은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13절에서, 오늘 본문의 시작 13절에서 이처럼 그날의 은혜에 나의 소망을 온전히 두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의미의 두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똑같은 표현을 두 가지로 쓰고, 첫 번째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뭔가 하면 일을 하기 위해 또는 달리기를 하기 위해 허리띠로 옷을 묶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허리띠가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옷의 구조를 보면 허리띠가 있어서 허리띠로 모든 것을 묶어서 붙들어 줘야만 굉장히 활동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옷이 날리고 벗겨지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묶어라, 동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표현을 두 번째 표현으로, 좀 더 실질적인 표현으로 설명을 하시죠. 근신하라, 깨어있어. 가장 쉬운 표현으로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가? 이처럼 주님의 날, 나에게 약속된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려운 하루, 포기하고 싶은 오늘 하루를 또 한번 감당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너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망에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정신 차려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 속에서 지칠 때 무엇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있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즐겨 찾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찹찹할 때, 마음이 좀 뒤숭숭할 때, 또 지칠 때, burn out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기분 전환을 시켜주는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생각해 봤어요. 제일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칠 때 뭐를 구할까? 우리는 이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좀 쉬는데, 그 사람들은 마시는 게 신선한 공기니까. 근데 그분들도 뭔가 있을 거예요. 자기를 좀 이렇게 기분 전환시키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을 찾아갈 겁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 굉장히 아주 은혜로운 거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먹으면서 또 마음이 즐겁고, 아, 그냥 한 끼 잘 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친구와 놀고 수다 떠는 것도 다 좋고 필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일상에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때로 유익하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일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아,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지. 주님의 날에 나를 완전히 구원하시고 진정한, 그리고 그치지 않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을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지.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한다면, 하게 한다면 그 일은 참 좋은 것입니다. 여행을 가는 것, 좋은 공기를 마시는 것, 친구들과 다니는 것,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좀 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굉장히 귀한 일이죠. 이런 것이 불필요한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걸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내가 마음의 전환을 한 후, 숨을 돌린 후 이제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죠. 때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벅찬 나머지 어느 때부터 내 마음속에 내가 사모하고 믿고 기뻐하는 주님보다도 나의 임무가, 나의 사명이 더 커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그런 때를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운 목표가 주님보다 더 거대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데도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의 중요성이 이 거대해진 어떤 목적 뒤로 가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거대해진 그 무엇.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온 마음으로 소망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고 지쳐있는데, 아, 나를 일으켜주는 소망, 그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 나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 이걸 내가 주목하고 이걸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결국 내 마음 속에서 거대해진 것들이 그 크기를 되찾아가지요. 이것은 거룩한 소망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소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아, 내가 죽은 후에 조물주가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예비하셨다. 불신자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 믿을 수 있는 것인데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거룩한 소망이고 우리 신도들,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날마다 이 소망이 내 마음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지를 우리 확인하십시다. 내가 정말 이것으로 설레이고 이것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다른 무엇이 거대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그 거대해진 것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다.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에게 제일 절대적인 게 무엇일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저희 형님 동네에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막 불 사이를 뚫고 이렇게 대피하는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무엇을, 내 가족 외에 무엇을 챙겨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뭐가 절대적일까? 불에 타면 안 되는 것. 정말 하나만 붙잡을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남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없는데 정말 내가 이것이 절대적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동안 내가 절대적으로 생각했던 여러 만남들과 여러 과제들, 여러 그런 나에게 재미를 주는, 흥미를 주는 일들이 과연 절대적으로 여겨질까? 다 떨어져 나가겠죠. 제일 절대적인 게 무엇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천국이라는 그 은혜가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의 크기가 언제나 그 크기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을 때, 때로는 다른 것이 거대해진다고 해도 우리가 그 소망을 되찾아가는 가운데 그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모든 것이 제 위치로 가면서 우리는 이제 비로소 주님을 뵐 수 있고 그 멀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확실히 바라볼 수 있는 천국을 두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을 찾아가는 가운데, 아,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나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실 예수님, 그분이 그날도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텐데 오늘도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그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는 마음의 진정을 찾고 마음의 그 흩어진 여러 가지 중 사이에서 교통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소망, 그 소망의 그 은혜에 온전히 너의 소망을 두어라 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코람데오의 삶을, 하나님의 목전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거룩한 삶의 부름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을 베드로는 여기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한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예전에 무지함 속에서 따르던 욕망을 오늘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한 때라는 것이 너희가 무지함 속에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가 문제 삼지 않고 따랐던 그 욕망들을 이제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기 전의 삶의 모습을 무지함 속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 무지함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무지함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까? 불신자로서 나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 그래서 마땅히 나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는 무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신 인생이 있다는 것, 나의 어떤 삶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나는 내 삶이 나의 주권하에, 나의 결정하에 이루어지는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삶이 있다는 것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기준으로, 그 온전하신 기준으로 훗날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으로서 서야 하는 죄인의 자리, 그러니까 절대자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정죄를 받고 영원히 저주를 받아야 하는 그 마땅한 자리에 나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나를 위해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이 복음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와 같은 무지함 속에 빠져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분의 독생자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예전 그 무지함에서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라고 구태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압니다. 우리가 마치 이 모든 하나님의 현실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무지함 속에서 아직도 남아 살고 있고, 그래서 나의 욕망을 따라서 내 뜻대로 가는 그 삶을 우리가 때로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14절에서 제일 우리를 좀 이렇게 붙잡는 그 말씀이 아마 순종하는 자녀라는, 그 순종하는이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마음이 또 요동합니다. 그 마음의 요동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요동을 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리는데, 이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들의 갈등이 아니라 신자들의 갈등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합니다. 순종하는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굉장히 기뻐하는데 순종하는 자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낍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순종이 온전하지 않고 또 언제나 그 순종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목전을 우리가 기뻐할 때도 있지만 불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내가 과연 거룩한 사람인가? 내가 거룩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그 동사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을 묘사하실 때 크게 세 가지 형태로서 그것이 사용이 됩니다. 그가 누가 거룩하다면 그것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의미인데요. 첫째, 그가 거룩하다. 그냥 그 말씀 그대로예요. 둘째, 그가 거룩함을 입었다. 거룩함을 옷 입었다. 셋째는 그가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 세 가지 의미로서 그가 거룩하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조금 더 정확히 들여다보자면, 정확히 표현하자면 우리는 실제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죄와 씨름합니다. 실제로 완전히 거룩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실제로 거룩하게 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도 맞습니다. 주님 돌아오시는 그 날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들,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의 거룩함을 옷입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들은 주님의 날 실제로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거룩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신 그 세 가지 의미가 항상 우리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되고 우리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갈등을 하지요. 내가 실제로 거룩하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만 그 순종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은 나를 순종하는 자녀라고 부르실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그 불편한 마음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게 더욱더 다가가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나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도 바울 또한 더 많은 서신을 기록한, 더 많은 성경의 그 기자가 되었던 요한 바울 또한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한번 로마서 6장으로 같이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구역 성경 공부 때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볼 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로마서 6장 마지막 부분을 가시면 19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바울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주 언급하는 부분이 21절입니다. 내가 무지함 속에서 저질렀던 여러 가지 일들, 당시에는 그것을 기뻐했는데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날마다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과거의 무지함 속에서 기뻐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부끄러워한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화의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예전 무지함 속에서 행했던 것처럼 나의 욕망을 따라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나의 행동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아, 지금은 내가 이끌림을 받아서 그것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 길로 가고 있지만 나는 머지않아 이것을 부끄러워하겠구나. 이 일은, 내가 이것을 저지르고 이 일을 추구하면 결국은 나는 얼굴을 붉히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게 되겠구나. 크리스찬으로서 절대로 끝까지 이 일을 주장하지 못할 것이구나. 과거에 있던 그 일들을 이제는 부끄러워하나니. 그러고 보면 실제로 과거에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일들을 지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고집하고 지금 내가 주장하는 일들 안에도 장차, 가깝게는 내일, 멀게는 내년, 내후년, 내가 반드시 부끄러워할 일들이 지금 내 안에, 내 손아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금 내 삶을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실제 거룩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 입은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허리에 줄을 동여매고 근신하고 정신 차리면서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천국의 은혜를 소망하고, 둘째는 내가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자녀이자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빚어나가는, 그것을 목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코람데오의 삶을 기쁘게 여기고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나에게 속한 너 또한 거룩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솔직히 이 점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은 저를 포함해서 없을 것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된다. 모든 행실에 이 세상과 구분되고 모든 행실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도덕적인 면에서 청결해야 한다 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말씀의 기본 의미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내가 이전의 그 무지함 속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내 삶 어느 부분에 적용이 되어야 하냐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 전체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크고 작은 생각들, 크고 작은 행동들, 크고 작은 계획과 삶의 크고 작은 방향에 이제 나의 새로운 신분과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계속해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라는 게 참 감사하죠.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천국을 바라보고 그 소망의 은혜를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추구하려는 이 일이 그 시선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비껴나가 있는가? 비껴나가 있다면 내가 추구할 일이 아니겠죠. 그 소망으로 나아가는 일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고리따분하게 모든 것이 뭐 예수, 아멘, 성령 이런 걸 붙여야 하고 그 일들만 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산책하는 것, 바람 쐬는 것, 영화 한 편 보는 것, 책을 읽고 여행하고 이 모든 것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예. 나로 하여금 마음의 그 새로움을 얻어서 지친 마음을 내가 좀 추스리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면 나에게 이건 유익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좁은 의미로 볼 수는 없지만 하지만 한 가지 명백한 것은 나에게 주신 소망을 내가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 이 일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일이 코람데오 주님의 목전에 놓여져 있는가를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새로운 신분이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소망이 내 모든 면에 적용이 됩니다. 삶의 모든 면에 적용이 돼요. 그러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밝히시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나에게 속한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계하던 모든 그런 경계들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사랑과 기쁨이 증가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높이며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 나에게도 거룩하라고 하셨지, 이 거룩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적극적으로 추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요셉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인데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상전이 요셉을 유혹했고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쳤던 말씀을 우리가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셨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메아리처럼 물려집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3장 1절인데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의 형태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했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이 이런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자의 이 견해 중에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그 견해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걸 풀이하는 견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한 나무 열매를 금하셨다면 야 그거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과 똑같아. 이런 논리로서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풍요로운 모든 그 동산의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딱 한 그루의 나무의 열매를 금지하셨어요. 사탄이 다가갑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느냐? 는 것이냐? 그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그게 어떤 논리입니까? 그 한 나무의 열매 너가 먹고 싶다면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그 나무의 열매를 금하셨다면 그건 마치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과 마찬가지다. 이 논리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요셉은 다릅니다. 요셉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지만 한 가지를 금했는데 왜 그것을 금했을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금한 것을 얻고 싶다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외에 풍요롭게 나에게 허락한 은혜를 기뻐했던 요셉이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 앞에서 그렇게 대응을 했다면 그럼 인류의 역사는 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구원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로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아, 다음번에 내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다음번에 내가 과거 무지함 속에서 욕망을 따라갔던 그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충동을 받을 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또 이제는 바뀐 신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인이 되신 R.C. 스프라우 박사님이 코람데오, 주님의 목전에서라는 것을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이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사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 이 모든 것을 통해 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코람데오의 삶이 오늘도 거룩하라라는 이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교회의 중심에 언제나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저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 오실 그 날에 받을 혜택뿐 아니라 그 혜택을 소망하면서 힘을 얻어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참으로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시선을 불편해하게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전 사람의 습성들을 오히려 우리가 들춰내고 그것을 문제 삼으며 그것이 죽고 주님을 기뻐하는 새 사람의 마음이 일어나는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한 주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거룩하라라고 하시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힘을 통해서 저희도 요셉처럼 그리고 성경의 그 모든 믿음의 선조들처럼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기를 기뻐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